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41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앞부분에는 그 요셉이 13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도 했고 그리고 또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이제 빼내셨습니다. 빼내셨고 이제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어느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제 해결책,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의 반응, 그리고 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는 내용들이 4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6절부터는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이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풍년의 때에는 어떻게 다스렸고 또 흉년이 닥쳤을 때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 땅을 다스렸나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 이거는 이제 요셉의 해석과 그리고 제안입니다. 제안. 그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하들을 보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너에게 알려주셨다. 알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안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0절부터는 이제 그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거다. 그리고 또 4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42절부터는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법령을 발표하고 할때 이게 왕이 내린 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장 반지를 사용했는데, 그 반지를 이제 요셉에게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높아진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갈아입혔고, 그리고 그의 명예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금사슬, 그러니까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3절에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라는 말은 아주 낯선 말인데 두 번째 수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수레는 누가 타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 수레는 바로 왕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레, 2인자가 타는 그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태운 다음에 애굽 백성들 앞에 요셉이 새로 세워진 총리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앞에 갑니다. 요셉을 태운 수레가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엎드려라, 엎드리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 애굽 백성들은 새로 세워진 총리 요셉에게 결국은 엎드리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을 보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고 44절에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인데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을 거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는 결국 이제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시니까 어떤 게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중에 아마 뭐 다 그러시겠죠. 요셉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평가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자, 이제 좀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신 분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감동이 안 되고 잠에 감동된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 그러면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아주 이거 좀 특별한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건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동이 됐다는 것은 좀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된 거고요. 그냥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와 총명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것만 뜻합니까?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1차적으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정치하는 분이라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업장을 잘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섬기시는 분이라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이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가까이 하셔서 어느 날에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아빠 엄마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우리 사장님, 우리 직업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 보십시오. 이 요셉을 태운 수레가 나갑니다. 두 번째 수레, 2인자가 타는 수레가 나가고 사람들은 앞에서 엎드려라. 그러면 그 수레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게 됩니다. 성도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습니까? 어디서 보셨죠?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 바로 그 해와 달, 별들, 그리고 그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오랜 시절, 그러니까 13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꿈을 주셨느냐? 모두가 절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 형들은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서, 그리고 또 참 소망이 없는 그런 감옥의 죄수로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요셉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세상은 짓밟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6절부터는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7년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47절 보시면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48절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성에 저장했고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니까 쌓아둔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예견했던 것처럼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흥청망청 서도록 하지 않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아니면 또 외부의 분들과도 자주 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보통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인생에서 돈을 많이 만지셨던 기회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내가 그때 관리를 조금만 잘했으면 지금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때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막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도님, 이거는 한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호황이 있습니다. 7년 풍년과 같은 그런 풍년 호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7년 호황의 때, 풍년의 때, 그때 흥청망청 서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풍년의 때를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풍년의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풍년이 계속되고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놓게 됩니다. 이두 아들의 이름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51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것은 잊어버렸다, 잊었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로 지었느냐? 이 이름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압축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형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좀 먹고 살만했는데 자기에게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그 누명 때문에 당했던 그 서러움과 핍박과 욕설들을, 무시와 치욕들을 어떻게 요셉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의 많은 육체적인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은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뭐 가더라고요. 이렇게 방에서 근래를 닦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는 같이 힘이 없는 60이 넘었으니까 바로 근래 던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그러니까 갑자기 멍청하게 뭐 갑자기 닦고 있다가 갑자기 막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뭐 작은 예지만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큰아들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시다. 바로 내 모든 고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형들이 있습니다.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있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 그것까지도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으라도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과거들을, 모든 고난들을, 모든 분노와 미움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 마음에, 야, 내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못 잊는다, 내가 그것 앞으로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까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이야기해 주죠. 좋게 말할 때 잊고 삽시다. 그렇게 하면 좀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 이름은 갑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갑절, 꽃배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5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조금 번역이 너무 약합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생고생한 땅에서, 내가 고생, 내가 생고생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끝내시지 않고 나를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저는 참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는데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에 제일 큰 감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청년들도 어르신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꿈이 꺾였고 실패를 했고 엉뚱한 친구를 만났고 결국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패의 순간, 내 인생을 격기로 만들었던, 가게 만들었던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지 못하는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셔요. 잊어버릴 때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수고한 땅에서 내 인생을 망쳐놓았고 그래서 내가 노예처럼, 감방의 죄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그 수고스러웠던 땅, 그 고생한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제가 이 요셉을 참 좋아했는데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가장 큰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만약에 우리 여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참 이 결혼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가 고생한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시댁에서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 땅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마침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참 이 직장은 말 그대로 정글입니다. 정글. 한국에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게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목사로서도 남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남자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 치면 밖에서 못 치니까 여기서라도 치는구나, 그래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달라 그러면 밖에서 노상 이렇게 그냥 당하니까 집에서라도 좀 해달라 그러면 속는 셈치 좀 해주시면 정말 가와 만사승이잖아요. 좀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그런 식의 좀 격려라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남자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그 고생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대구가 영적으로는 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가지는 그 목사님들 쪽에서 별명, 안 좋은 별명 1번이 뭔가 하면 대구는 목회자들의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또 목회자들이 동기회를 하면 제일 큰 욕은 뭐냐, 대구서 목회해라, 이게 제일 큰 욕이다 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수고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참 멋있지 않을까요? 이 수고스럽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서 번성하는 거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지금 필요한 사람은 척박한 땅에서 수고스러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의 두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지나간 삶을 바라보며 이제 20년의 삶이죠. 13년의 고생, 7년의 풍년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잊어버리게 하셨고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53절부터는 이제 7년 풍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54절 마지막 절에는 대조가 딱 있습니다. 각국에는, 각 나라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기근이 있었습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7년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무엇이 있었느냐? 기근이 있었지만 바로 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는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그 풍년의 때를 저축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절 애굽 온 땅이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으며 곡식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바로가 애굽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건 뭐죠? 지금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요셉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면 바로 당신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가까이 하며 정금같이 연단된 지도자가 있을 때 이 지도자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 바로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뭐 모두가 호황을 누리고 잘낼 때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그 애굽에는 곡식이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위기의 순간에 요셉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 다음 56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잘 보십시오. 오늘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곡식에는 엄청난, 창고에는 엄청난 곡식이 있습니다. 이 곡식 문을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한 일주일만 미루면, 한 달만 미루면 가격이 따블이 될 수 있는데 6개월만 더 버티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따따블이 될 수도 있는데, 흔들고 고를 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왜 열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돈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그냥 이거는 독점입니다. 독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56절을 보시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팔게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57절 각국 백성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풍년의 때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고통을 지불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창고 문을 닫고 시간만 끌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죠? 모든 창고를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곡식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부흥에 오셨던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글들이 이렇게 신문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잔머리에 박혔던 제목 하나가 요셉의 곡간을 열어라, 요셉의 곡간을 열어라. 제가 정확한 제목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그러면서 그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듯이 교회도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복지와 관련된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어땠느냐? 풍년의 때에는 아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그 저축했던 것들 가지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창고를 열어 젖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개인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바로 인생의 호황의 때에 교만해서 넘어지고 빗나가는 많은 분들, 그렇지만 또 반대로 흉년의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소박했던 꿈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고 잘 될 때 겸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잘 나갈 때 하나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불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밑바닥의 생활도 요셉처럼 정금같이 단련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처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은 우리들의 꿈을 짓밟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얼마나 많은 창고를 채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채운 창고를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창고를 열어젖힐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렸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역사 속에서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이 남았는데 저는 이제 대선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대선이 심판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예언서를, 선지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워서는 안 되는 지도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의 사람, 어린 아이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선이 이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범죄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타락한 이 시대와 교회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워지게 해주시고,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년의 때에는 준비하고 정말 흉년의 때에는 그 창고를 확 열어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